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위협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는 여러 걸림돌이 있다고 미군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조상진입니다. 자, 먼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등 정부 기관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도발적인 행동 그리고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보면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선제타격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있고요. 심지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제거하고 청와대를 초토화한다라는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을 그 통해서 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을 보면요. 북한은 최근에 몇 차례 있었던 것만 봐도 이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요. 또 방사포 등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핵무력과 관련해서는 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라는 주장을 폈었고요. 실제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핵무기 앞에서 그 내용을 현지 지도하는 그런 사진까지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네.
이 재진입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주장을 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 측이 확인한 것은 아니고 발표한 것도 아니지만 미국의 인터넷 매체는 이 북한이 또 한 차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추 실험을 실시했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무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최고 사령부 중대 성명이라는 것을 지난 23일에는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타격 대상으로 청와대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북한의 대남 선전기구인데요. 이 조평통도 중대 보도를 통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제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또 청와대를 초토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 말하자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과 그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연일 그 위협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또 핵 능력을 과시하는 여러 실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한국과 미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반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한 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한 반발의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7일부터 그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연라직인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또 독수리 훈련을 해왔는데요. 이에 반발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미한 양국은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참수작전 그러니까 평양에 그 핵개발을 한 수뇌부를 제거를 염두에 둔 훈련을 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동시에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 북한이 그 핵개발 완성을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반발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에도 북한이 그 핵개발을 완성을 해서 핵무기 소형화 또는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은 아직 핵무기 소형화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 우리가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현지 시찰을 하면서 이를 입증해 보이려는 그런 그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같은 그 군사훈련에 뭐 반발하는 것은 뭐 북한의 그 자유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에 관련해서 그 전문가들은 그 몇 가지 그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한 군사훈련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이 그 연례적인 방어적 훈련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이미 그 군사 한미 방어 훈련을 한 것이 벌써 30년 이상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군 당국자는 이것은 마치 그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그 참수훈련 등 미한 그 군사당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이번에 1월에 그 4차 핵실험 또 2월에 그 대륙간 그 탄도미사일을 준비하기 위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북침훈련, 핵군사훈련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미한 합동 군사훈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정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유를 좀 국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북한은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도 있겠지만 내부 결속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 북한의 행동은 외부를 향한 것도 있지만 내부를 향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오는 5월 달에 노동당 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그 앞서서 말하자면 계속해서 외부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압박과 제재에 대해서 그 북한 외부의 이런 것들에 대항하면서 주민들의 결속을 좀 강화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 한국 청와대에 대한 위협 말고도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전문가들이 VOA와 인터뷰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예, 물론입니다. 당연히 지금 그 이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 자신이 그 참모들에게 이른 시일 안에 핵폭파 시험을 다시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어느 때든 정치적인 결단만 있으면 핵실험을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도 워싱턴의 그 인터넷 전문 매체죠. 38노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서 이 북한 풍계리의 핵실험장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전하고 있고요. 또 한국 국방부나 통일부 당국자들도 북한은 정치적인 판단만 서면 언제든 기술적으로는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기만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오늘 5월에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노동당 대회가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예.
이 대회를 앞두고 그 즈음해서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만일 이 북한이 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네, 북한은 그동안 약 3년, 2006년부터 해서 약 3년 주기로 그 핵실험을 해왔습니다. 2006년, 뭐 2009년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요. 이번에 하게 되면 상당히 이건 다른 상황입니다.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한 지가 뭐 얼마 안 됩니다. 1월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의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그 추가 핵실험을 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만일 북한이 그 또다시 그 핵실험을 할 경우에 이것은 아마 김정은 정권의 그 명운을 건 큰 도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필요한 그 석유의 90% 또 상당량의 그 식량 또 소비재 물품 이런 것을 대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그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의 그 시진핑 정부가 북한에 대해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이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북한에 계속되는 이 위협적 언사와 도발 행동에 대해서 직접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의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육성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들어보셨는데 한국 정부가 잇따른 그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한국 정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죠. 이 자리에서 이 북한이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해오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고요. 관련해서는 이 도발과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한다. 그리고 또 경계태세를 강화한다. 또 마찬가지로 응징태세도 강화하고요. 그리고 이 경찰이나 국민안전처, 정부 주요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는 경계태세 강화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도록 그리고 또 이행하도록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의 이런 거듭되는 도발적인 위협에 대해서 이 한국의 통일부는 이 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핵개발에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국제사회와 나서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이번 주에 해관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핵개발과 도발 같은 이 북한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제4차 해관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해관보 정상회의는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이 참가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적인 회의가 바로 이 회의인데요. 이번에는 전 세계 52개국 지도자들과 유엔 소속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유럽연합 그리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고 회의 결과를 닮은 정상 성명 커뮤니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물질 관리와 핵테러 방지, 핵시설 방어 등 핵비확산 문제에 달린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1월에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또 2월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서 또다시 추가 도발을 예고한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회의 안팎에서 북한 핵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박 대통령도 참가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번에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언론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예상되나요?
예, 백악관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태고요.
예.
사실 이번에 미중 간의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 다음은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동향인데요. 왜냐하면 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나라가 한국 말고는 사실 미국과 중국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아시다시피 북한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또 제재를 어느 정도로 압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중국도 합의를 한 상태지만 그 문구 자체가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 또는 반대로 상당히 완화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미국은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면은 현재 고려할 것이 아니고 좀 나중에 가서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제재가 그 자체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어떤 것이든 북한을 대화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지난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이번에 북한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려질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런 그 일부 언론의 보도와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그동안의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또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 등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런 맥락에서 그 논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네. 최근 북한에 거듭되는 도발적 위협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북 제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북 제재가 주로 해운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재 현황에 대해서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초에 그 대북 제재 결의 270호를 채택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융, 무기 검색 이런 쪽에서는 특별한 상황은 지금 없고요. 다만 대외적인 관계, 대외 부분에서도 해운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동남아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북한 선박으로 알려진 진통호가 굉장히 강한 검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억류가 됐다가 그다음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원양 선박 약 30여 척이 중국의 한국에 입항을 못하고 중국항을 떠돌다가 자동 선박 식별 장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끄고 북한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해운 분야에는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나머지 분야는 잘 안 알려지고 대북 제재가 역시 초기 단계입니다.
네. 이 대북 제재의 성패는 역시 사실상 중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중국이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중국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 줄곧 이 결의를 성실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라는 점을 거듭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계속 제재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제재 결의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 중국 국경지대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상호 물자 교류를 점검하면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예의주시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취재 자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관된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재 이후에 중국 지방정부 당국 차원에서 북한과의 물자 교류에 대해서 가령 검색을 강화한다든지 또 물동량이 좀 줄었다든지 그 결과로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중국의 대북 제재가 결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전면적으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사실 두세 달 후에 앞으로 상황을 봐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서 이미 북한 선박이 입항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선박의 희촌호 얘긴데요. 희촌호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 내 입항이 금지된 북한 원양해운 관리회사 소속 27척 중에 한 척입니다. 아, 그래서 그 전에 그 저희 그 VOA가 뭐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선박의 그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그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를 그 VOA 기자가 분석을 해본 결과 희초노가 지난 14일 날 그 러시아의 그 보스토치니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구에 도착을 하면 당연히 입항을 해서 접안을 해서 뭐 화물을 부리던가 뭐 그래야 되는 건데요. 23일까지 접안을 하지 못하고 그 항구로부터 약 1km 떨어진 바다에 쭉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3일 날 새벽 3시께 뱃머리를 북한 방면으로 돌려서 다시 돌아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선박 4척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양해운관리회사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서 그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그런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31척의 배가 바로 그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31척의 배는 어떤 항구에도 입항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안보리가 채택한 2270호 제재 결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당국이 이 4척의 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달라 이렇게 제재 해제를 요청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4척의 배는 실제 소유주가 중국인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제재를 해제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 선박 소유자들이 그 배에 고용하고 있던 북한 선원들을 전부 다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 북한인 선원들을 고용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서면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안보리에서는 이 4척을 중국 측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박들이 원양해운관리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시 자동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예. 자, 이렇게 그 대북 제재가 하나 둘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그리고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지난 21일인데요. 그 미국의 그 미국무부의 북한의 그 육자회담 그 수석대표죠. 그 성김 미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하고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그 서울에 있는 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서 그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그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협의는 북한의 그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제재 국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미국과 한국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형식의 일정 회동인데요. 이번 회의에는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니엘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과 재무부와 그 상무부의 제재 담당관들도 참여를 했는데요. 이 회의를 마치고 그 성김 그 특별대표는 미한 두 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른 모든 유엔국들의 충실한 이행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아직은 대북 제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어떻게 또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논의에 좀 진전이 있는지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뚜렷한 진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북한이 1월 달에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또 이어서 2월 달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에 사드 논의가 급진전되는 듯했던 그런 분위기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리고 이어서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공동 실무단을 구성해서 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단체를 모임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사드 논의가 급진전하는 듯한 그런 기류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미루어 짐작한데 대체로 전문가들은 그 중국이 또 러시아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와중에 중국이 미국이 초안을 마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상당 부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에 따라서 사드 문제가 동시에 거론되는 시점에서 뭔가 좀 숨 고르게 나선 게 아닌가 한국과 미국 당국이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전이 현재로서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논의의 진전이 좀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입장이 전에 비해서 좀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뭐 딱 부러지게 왜 후퇴했느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사드는 무엇이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입니다. 높이 날아오는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노동미사일 또는 무슨 광명성 대포동 미사일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말씀하셨듯이 그 지난번에 그 북한이 2월에 광명성 그 로켓을 발사하자 미국 관국이 상당히 서두른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이것을 빨리 그 설치하자 이런 그 협의를 가졌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그거하고는 조금 좀 달라진 그런 그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최근에 미 육군의 그 데이비드만 우주미사일 방어사령관이 22일 워싱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의 반대 등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서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쨌든 걸림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진 않겠구나. 걸림돌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어서 사드 배치가 그 지역 관련국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중국은 그 영내 한국의 최대 교육국으로 사드 배치에서 이런 민감함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절차적으로 반대하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긴 좀 곤란한 게 아니지 않은가 이런 그거를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그렇다 되면은 그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그 서두르는 분위기에서는 좀 한 반발자국 정도 좀 후퇴한 게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 그걸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중국과 사드 문제를 좀 더 논의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왔다고요?
예, 그동안에 사실 이 얘기는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무부의 고태밀러 차관보가 이 중국이 계속해서 그 반대하는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예.
물론 러시아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중국이 계속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한국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교역국이기도 하고요.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중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라는 그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이익에 안보상 이익에 크게 위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배치 자체를 반대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결단을 내리도록 이렇게 압박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와 관련한 논의에는 현재로서는 응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 진전이 더딘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인권이사회 의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Draft proposal L25 may be adopted without vote. It is so decided.
네, 인권이사회 의장인 한국대사가 결의안 채택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결의안은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심각한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사실 일치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 인권이사회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전에는 2013년에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다시 컨센서스로 표결 없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한국의 최경림 대사가 마침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입니다. 이 그래서 논의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논의가 없지는 않았고요. 그동안에 반대했던 나라들이 이 찬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나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하는 나라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매년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몇 나라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표결을 해도 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이 돼 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앞서 잠깐 영어로 의장의 발언을 들으신 대로 이것을 그냥 보트 없이 컨센서스로 그렇게 결정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 겁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의 그 열악함과 심각성이 국제사회에서 그야말로 컨센서스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결의안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몇 가지 그 골자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북한 인권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인권 유린 그 상황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그 권위주의적인 정권 아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 없이 상당한 그 인권 유린, 인권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런 상황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북한의 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또 출신 성분에 따른 그 차별 대우를 폐지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고 강제 납치된 외국인 등을 즉각 되돌려 보낼 것도 요구했고요. 또 관련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이 그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제도적인 개혁에 착수하는 등 모든 그 조치를 취하라,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또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네, 최원기 기자가 잠시 언급해 주셨듯이 결의안 그 내용 가운데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기로 한 내용이 역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 그룹 신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뭘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전문가 그룹은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이 마루즈키 다루스만 보고관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 특별 인권 보고관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보고서 안에서 그 설치를 권고를 했는데요. 이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는 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을 어떻게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무적이고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역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 전문가 그룹은 많게는 두 명으로 그렇게 정했는데요. 아마도 두 명이 지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명이 지명된 이후에 6개월 동안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북한 인권의 책임 당사자들을 회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
네.
이렇게 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북한 인권 문제에 따른 피해 문제 그리고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실무적으로 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 그 나아간 그런 움직임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가 그룹 설립이 그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엔 인권 이사회는 그동안 10년 넘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국제 형사 법원에 회부하는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진전이 있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 유엔에서 그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게 그 지난 2003년이니까요.
예.
벌써 이제 14년째 그 연속해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진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에서 그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그 인권유린 책임자를 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전문가 그룹 설치도 그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것이 벌써 14년이나 계속해서 연속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그 결의안이 또 이번에 뭐 무투표로 그 채택이 되고 그러니까요. 큰 걸림돌은 넘지 않았지만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진전해 갈 수 있다, 진전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대남 위협을 가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과했다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